예,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선교는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이번 여름에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선교를 한번 갔다 온 분들이 또 가고 나죠. 은혜를 받은 분들이 또 은혜를 알고, 하여튼 교회가 함께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는 이 행사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는 분 외에는 다 참석하고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26장은 정말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의 전체 인생 중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이삭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읽었는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거기에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여러분? 26장 오늘 전체를 아마 같이 보게 될 텐데요. 26장 1절에 보면 그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랄. 그랄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랄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 전에 흉년을 들었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정말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흉년이었든지 기근이 왔든지. 아마도 이삭은 아마 브엘세바 근처, 그러니까 브엘라 헤로이 쯤이라고 보는데, 그 근처에서 머물다가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들게 되니까 이제 그랄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자의 삶에는 그렇게 소위 꽃길이라고 말하죠. 순탄한 길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언제든지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요. 흉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때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삭은 그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갔을 때에, 아마도 이삭은 그랄을 넘어서서 저기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랄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급해셨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가 번성하며 내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으니 네가 모든 사람의 복이 되리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임재하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거기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성경에서는 참 여러 가지 지명의 영역들이 나타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아주 형통한 이스라엘 왕국을 설명할 때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애굽 땅 하맛 어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사실 이 영역을 다 차지한 때는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밖에 없었죠. 아주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는 가나안 땅의 영역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돈 땅에서부터 이 그랄은 가나안 땅의 끝머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둘레에 있는 영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가? 우리 그 신명기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평야 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산악 지형에서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설명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도착한 곳이 어디죠? 세겜 지역, 베델 지역, 거의 이스라엘 산맥이 지나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베델, 뭐 예루살렘, 헤브론, 브일세베까지 그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는 그 중심부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랄은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블레셋 왕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은 해안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곡창지대가 있었고 물질적 풍요가 있었던 땅이죠.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애굽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같이 대놓고 죄를 짓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면서 그러면서 세상과도 적당하게 섞여져 있는 세속적 가치와 물질주의와 혼합주의에 함께 놓여져 있는 그런 그랄이, 바로 이삭이 사는 그랄에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연히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랄에서의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랄에서 이삭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속이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이단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이삭은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면서 언약적 확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비겁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나아간, 적당히 타협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어떻게 됐죠? 그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아비멜렉이 도리어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느냐? 하마터면 우리가 너희 아내를 범하여할 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10여 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신우회를 조직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술자리라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회사에서 지금은 좀 그런 술자리를 자제하거나 엄시하는 문화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지만 그래도 그 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술을 좋아하는 선배 사원이나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자가 있다면 정말 힘든 때가 바로 우리 사원들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 가면 보통 누가 술자리에서 신자들을 괴롭히죠, 여러분? 보통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인 적이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직분자로 말하면서 나도 이렇게 마시는데 너는 왜 안 마셔? 이러면서 그냥 어거지로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동화되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자리에서 쭈삣쭈삣 내가 안 마신다고 하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간혹 어떤 사람이 도와줍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일 아니고요. 어떤 때는 독실한 불교 부장님, 아니면 참으로 이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 우리 상무님, 그런 분들이 예, 저는 기독교 교회 다니니까 술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의 모습.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빗주빗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직장에서의 이 10분 기도가, 직장에서의 여러분 휴게소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저는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 10분 기도가 이 교회에서 1시간 기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10분 기도. 여러분, 밥 먹을 때 30초 기도가 얼마나 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30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오래 기도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직장에서는 10초도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 오랫동안 청년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대학생의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삶 역시 다 힘들고 지금 만만치 않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의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놀라운 말씀이 오늘 나타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적당한 타협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걸 원어로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그 사람은 창대했고 그리고 그가 커져가고 커져갔으며 또한 그가 매우 클 때까지 커졌다. 가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세 번 연속 사용하면서 점점 커져서 너무 커져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의 말씀은 이삭이 정말 대단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부자의 원인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져 있을 때조차 아니면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성 집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살아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때로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상 12장에 이미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해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예배를 본인이 드리면서 범죄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로 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장에 이르기까지 14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14장 끝절에 보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왜 승리를 주시죠? 바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했던 그 은약의 말씀과, 그리고 사울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사울을 기다려주시면서 사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그러기죠. 창세기 39장 말씀. 거기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 근데 그 요셉이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보면 다 어떤 상황이죠? 노예 때의 상황. 노예. 팔려 나갔잖아요. 노예 한번 돼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예가 돼보시거나 감옥에 가보시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참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소유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바로 형통해를 말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글 아래에 있으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러신 거죠. 언약적 신실함에 충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셔서 이삭에게 작은 이 땅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본문을 이렇게 보면 24절 보십시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복이 있었지만 결국 이삭은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었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처음 맞닥뜨린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밤에 부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랄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했던 말씀 이후에 그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거나 들렸다든지 깨달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일 때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그 땅에서 백배나 부흥을 얻고, 사실 그 백배라는 것은 뭐 실제로 씨를 파종하면 그 당시에 백배 정도의 부흥이 백배 정도의 수확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보다는 성경적인 문학성,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부유하게 됐다는 표현인데 그 부를 다 버리고 부일세바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진짜 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랄로 가는 이유는 아니면 애굽으로 떠나는 이유는 보통 어떤 이유입니까?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던 말씀이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에게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바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지 우리도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겠노라, 마음의 평강과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알죠?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처절하게 폐허가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통 다 슬프고 절망스럽고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절 인용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애가 전체에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삭이. 자, 시작. 자, 이삭이 브엘사베에 올라가서는 이제 맨 문제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항상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직접 족장으로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일이 처음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내용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제단을 쌓는 모습은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후에 뭘 했죠,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우물이란 것은 그 당시 대단한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여기서 처음 팠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팠나요, 여러분? 그전에도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그전에도 백배나 농사를 지어 수확을 넣고 나서 우물을 팠어요, 이렇게. 팠더니 어떻게 했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떠나라. 그랬더니 또 이삭이 멀리 떠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팠어요. 이삭은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내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행정적 절차가 있음을 여러분 생각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팠던 때는 거의 70년 정도의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팠던 우물을 내 권리라고 말할 때는 대단한 그 머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아주 자신의 노력으로 우물을 파고 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물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물이 발견되지만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그냥 또 다투고 그것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세게라고 하죠, 에세. 에세게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인데요. 다투다라는 뜻인데 아주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에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색.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된 단어이죠. 에색이라는 단어. 그 다음 또 우물을 팠죠. 또 우물을 파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우물을 또 뭐라고 하죠? 신나. 신나는 히브리어 음가로 하면 시트나라고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과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트나. 그러니까 대적이란 뜻인데요. 이 블레셋의 이 괴롭힘과 이 땅을 빼앗는 이 모습이 정말 사탄과 같이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괴롭히는구나. 그런 이삭의 마음이 이 시트나에 표현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참 이삭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끈기가 있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는 아마도 조금 더 떨어져서 우물을 팠는지, 아니면 블레셋 백성들도 이제는 좀 너무 하다하다 우리도 너무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괴롭히지 않았더니 이삭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르호봇이라고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삭은 그때야 이 블레셋 백성들이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때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드디어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지혜로 지식으로 살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야 아,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주인이, 나를 키우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에서, 이 내 삶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봇에서 이제 괴롭힘이 없었는데, 괴롭힘이 없고 아무도 대적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이 로봇과 브엘세바는 무려 한 25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25km를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우물도 포기하고 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과 번영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이런 형통함의 근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군요.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있으면서 부를 누렸지만 그게 정말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매일 근심, 걱정, 고독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루봇으로 오니까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제는 주신 물질들 다 버리고 그냥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젊은 자들이 뭐였죠? 제단을 쌓는 일, 제단을 쌓는 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깨닫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다양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을 인도하시죠? 거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서 아예 완전 가난하게 하고 완전 폭삭 망하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 나단 선자가 직선적으로 너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때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좀 특이하게도 더 많은 부와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삭은 이제야 재산을 쌓으면서 정말 족장단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제 서게 되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란 것은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갔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기간에 어제 지난주에 제주 선교 갔다 와지 않았습니까? 제주 선교 갔다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된 선교로 갈 수 있습니까? 보통은 뭐 준비팀 사역들을 하다 보면 우리 팀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런데 그때도 물론 잘된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선교가 정말 잘 되었구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라고 지금 이삭이 설명합니다. 이삭은 지금 그 그랄에서의 고난, 부와 함께 놓여진 고난을 통해서 그 다툼과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내 힘을 주고 쥐고 살았을 때는 싸움밖에 없었는데 내가 좀 손을 놓고 떠나버리니까 화평이 찾아옵니다. 신기하게도 화평안이 찾아왔어요. 여기 아비밀렉과 26절에 보면 아비밀렉과 군인장관 비골은 직책의 이름이죠. 그래서 고유명사는 아니고 직책의 고유명사겠네요. 근데 아우사시라는 것은 이름인 것 같아요. 아마 왕의 고문 같이 보입니다. 세 명이 와서 우리 이삭과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주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하고 있죠.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실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는 참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구원을 받은 자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죠. 그런 사람들에게나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의 끝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초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자체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삭에게 했던 이 아비멜렉의 말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실력이 좋으면, 능력이 좋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따로 역할을 안 하더라도 회사에서 능력 있게 뭐 일하고 잘하면 그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잘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언행과 언어와 입술과 우리의 온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소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사실 이삭은 아비멜렉과 블리스 사람들과 그 원수지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지간의 그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쓰리쿠션같이, 당구에서 쓰리쿠션같이, 당구를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예, 당구에는 쓰리쿠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도 있고 쓰리쿠션은 이제 한 번에 빨간 그 구슬을 다마를 맞춰주지 않고 세 번 이렇게 벽을 맞춰서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먼저 공을 돌렸더니 그 자리에 와서 공을 맞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블레셋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못 찾을 때, 관계가 어려울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잠잠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에야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세상적인 회사에서나 아니면 가족에게나 어디에서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로 가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창조자의 위치로 세워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엉켜있는 관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먼저 관계가 풀리고요. 풀리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드디어 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우물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몇 개나 팠을까요, 여러분? 신나, 에섹, 로봇, 그 외에도 그전부터 계속 우물을 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물을 팠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우물은 어디 우물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브엘세바의 우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것만이 영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얻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브엘세바, 브엘 쉐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쉐바라는 것은 맹세를 표현한다면 브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브엘 쉐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사실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을 때 이삭과 이 아비멜렉과의 맹세로서 이 우물이라는 지명이 나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지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맹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2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무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나와 있죠?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땅 아비멜렉과 맹세하여서 그 우물을 찾아지고 맹세하여서 지명을 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슬픈 일을 주시는지,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지. 그런데 나중에서야 정말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고 높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에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런 작은 복, 백배나 얻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 세상의 작은 세속적인 복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 언약을 소유하는 복. 그러니까 온 열방을 품는 그 아브라함 언약의 그런 족장이 되기를, 그들의 후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 약간의 어떠한 더 갖고 안 갖고의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삭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장차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온전한 믿음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많이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터진 웅덩이,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웅덩이를 파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도, 내 힘으로 파도라도 그건 다 터진 웅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그런 임재 없이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두 가지 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기초가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시고 정말 마르지 않는 안전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랄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표현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한번 이미 뭐 브엘세바로 올라갔겠지만 다시 한번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미래와 내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내일이라는 단어가 참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내일을 하나님이 주어로 두면 내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냥 내일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일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며 어중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한 곡 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며 우리 결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를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복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공고한 일이 있거나 다시 한번 글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